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 이르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은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하죠.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 이튿날은 그 전날이 토요일이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이튿날은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 하죠. 바로 오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여러분 계단에 내려오시다가 보면은 계단 양쪽 가에 잎사귀들이 붙어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에 색칠을 해서 계단가에 이렇게 붙여놓았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왕이 이겼다 그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입성을 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을 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그랬죠. 여기서 외치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청껏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큰 목소리로 목이 터져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르죠. 호산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호산나는 호시아 플러스 나의 합성어죠. 호시아. 혹시 여러분 호시아 그러면은 기억나는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구약에 예,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또 좀 더 올라가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있죠. 여호수아 장군과 호세아 선지자. 이 여호수아와 호세아가 신약으로 오면은 헬라어로 예수라고 합니다. 이에수스인데요. 붙여서 예수라고 하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나는 지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칠 때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시아, 구원, 나는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를 그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열광적으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는 온 성이 소동했다. 예루살렘 전체 성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소동했고 다 같이 달려 나와서 사람 사람이 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을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가결한 소식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과연 용감하고 능력 있고 우리의 왕이다라고 해서 그들은 나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소리를 질렀으니까 이 소리는 엄청났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바리새인들이 기가 죽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건 서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말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죠. 네가 하는 그 일 쓸데없다라는 거죠. 보라고. 온 사람들이 다 저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한 일을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 실패할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돌을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행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은 이렇게 유약한 나귀의 새끼가 아니라 건장하고 멋진 키도 큰 말을 타고 입성을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죠. 사람을 힘으로 위협하지 않는 평화의 왕, 겸손의 왕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는 그 옷은 왕들이 입는 화려한 그런 옷이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 천민들이 입던 남루한 옷이었죠. 화려한 말의 안장 위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벗어준 그 겉옷 위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가 빨간 양탄자 그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몰려나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깔아준 그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만조백관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고개 잡던 초라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이 행렬은 왕의 행차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만약에 왕의 행차라고 한다면 왕의 흉내를 내고 있는 희극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렬을 보면서, 이 초라한 행렬을 보면서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 행렬을 보면서 그들은 진정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열광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승리자고, 당신은 구원자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목이 터져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전심으로 열광하면서 진정으로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색이 남루했음에도 불구하고 볼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이 이들이 왜 이토록 열렬하게 진심으로 소리소리 지르면서 환영을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가 들어가 있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명령을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것을 그들은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하던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서 이미 끝나버린 나사로의 그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을 때 붕대를 칭칭 감고 있던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려나오는 눈으로 보면서도 도무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분은 죽은 자까지도 썩어 냄새나는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온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다 전파를 했던 것이죠.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온 성읍이 소동하면서 달려나가서 그 메시아가 그 사람이 온다라고 그들은 나가서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지금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부터 이 썩어 있는 종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진리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고 환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 그 능력을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족함들을 채워주실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의 신통력이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요술방망이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환호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욕망의 표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 위에 오셨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의 환호성이 크면 클수록 그 소리가 공허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진정 그들의 왕으로 맞아들인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 능력, 우리는 저 능력이 필요하다, 저 능력이 있으면 로마를 몰아낼 수 있고 이 썩은 종교를 새롭게 할 수 있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긁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욕심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하루 이틀 월, 화, 수요일, 목요일 지나가면서 그들이 보면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배신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마음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예수님을 환호한 지 닷새가 지났을 때에 이들은 어떻게 변해져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소리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은 불과 닷새가 지나고 난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머리를 조아리고 흔들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그 함성이 아직까지 귓가에 들리고 있는 시점인데 그들은 이렇게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그들을 놓치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머무르셨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베다니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은 이유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불러내어서 살려낸 이 나사로를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고자 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의 신경은 더 날카로워졌죠.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랬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던 이 사람들은 이제는 나사로까지도 살해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나사로를 죽일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는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렬하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두 부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나사로까지 천국을 갔다 온 이 나사로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니까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 주일날 아침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환영하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외관상으로 보면은 이들은 정반대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다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후에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후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들은 차라리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사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죠.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고난을 당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경외하며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아파하시고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함부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주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딱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불신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주님을 알면서도 내 원대로 해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가보실 일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고통의 길, 라틴으로 고통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아 돌로로사. 이 비아 돌로로사의 출발점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에까지 이렇게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이제 여행을 가시면은 따라가 보게 될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운 뒤에 홍포를 입히고 희롱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은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점을 가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그 지점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에 자신의 손수건으로 물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다라고 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쓰러지신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 지점을 가면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군중과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라고 말씀을 하신 지점이 나오죠. 그 다음은 세 번째 쓰러지신 지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옷을 벗긴 지점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받는 지점이 나옵니다. 마지막 지점은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보여주는 길이 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를 따라서 쭉 가다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을 바로 그 길,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온통 길가에 장사꾼들만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장사꾼들만 죽치고 앉아서 온갖 기념품들을 진열을 해놓고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순례객들은 그 앞에서 서로 멋진 포즈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셔터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죠. 어쩌면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복주의와 현세주의와 물량주의와 상업주의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그리면서 주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 뽐내면서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저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이 길이 물론 끝에는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걸어가는 이 길은 눈물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십자가는 다 벗어놓고 싶고 그냥 내 욕망,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길, 편리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현대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하고 환영하고 호산나 부르면서 받아는 드리지만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돌아서버리는 그 무리들과 우리가 별반 다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한 여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저도 그래서 읽었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어가던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혈액암이어서 골수암이어서 고통당하고 고통당하다가 그 골수암이라고 하는 것은 골수를 미리 채취를 해놓고 골수를 채취해놓고 그 암을 죽이기 위해서 치사량을 넣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나중에 채취했던 골수를 다시 주입을 해서 살려낸다고 그러죠. 이런 수술을 몇 번이나 했던 그 집사님이 마지막 그 수술을 다 하고 의식을 차리고 난 다음에 그 여집사님이 했던 그 고백,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완전히 가루가 되었고 이제 나는 다 죽었고 나는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그대로 있으라 하면은 주님 제가 아멘 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십자가 짊어지고 인내하면서 말없이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러시면은 제가 그 길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러시면은 주님 제가 아멘 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시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